요설이가 한껏 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면서 나와서 의젓하게 같이 찬송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찬송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부터 7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성경을 펴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끝절 71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열둘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셨으니 그는 곧 열둘 중에 하나이므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더라. 아멘. 주님, 오늘 또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꿀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요한복음 19번째 시간으로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빵의 기적이라 불리는 그 기적 사건에 연이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몸과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이제 먹으라고 이렇게 이제 하신 그 말씀을 저희가 이제 보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 기적이 행해지면 그 기적에는 환호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뭔가를 가르치시면 그 가르침에는 조금 실족했습니다. 기적에는 환호하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는 실족하는 것. 이것이 이제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빵의 기적, 이게 우리 흔히 오병이어라고 부르는 이 기적의 성경적인 공식 명칭이 빵의 기적이라 그랬죠. 이게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이것을 이제 행하시고 나서 이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신 내용이 그 내용이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참 빵이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말씀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실 그 오병이어라고 불리는 그 빵의 기적 사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그건 이제 하나의 메시아 표적으로서 이렇게 주어지지만 예수님께서 뭔가 그런 일들을, 특별한 일들을 행하실 때 사실 그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그 이후에 가르치려는 말씀에 있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빵의 기적 자체보다도 그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내용이 더 중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려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매일 공짜 급식을 좀 해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양식인 예수님의 살을 먹고 참으로 음료인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만 그래야만 사람들 속에 너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고 그리고 내가 너희 속에 거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일으켜 세우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통 그 머릿속이 육적인 빵 문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받아 먹었던 만나, 빵 문제에만 가득 찼던, 그것만이 머리에 가득 찼던, 그것만이 이 생각의 중심에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전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우르르 쫓아다녔던 그 무상급식 받으려고 우르르 쫓아다녔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실족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실족한 것은 일반 평범한 대중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족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도 실족을 했다. 제자라고 스스로 자처했던 그러한 많은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60절에 보시면 이게 제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자들. 물론 이제 여기 성경에서 제자들이라고 표현할 때 이것은 반드시 예수님의 열두 제자, 즉 사도라고 부르신 그 열두 제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두 명의 제자는 특별히 사도라 부르셨고 그 이외에도 여러 제자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뭐 70명의 제자도 있었고 이제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것인데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듣고 실족을 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수군거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정도 가지고 실족하면 도대체 어쩌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2절에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은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수군거리면서 실족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면서 62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면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라는 것,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살아있는 빵이라는 사실을 얘기했는데도 그것 때문에 실족했다면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 즉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는 것에 관해서 알게 된다면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려오신 예수님에 대한 것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는 더더욱 힘들지 않겠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참빵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던 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실제로 부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올리브산에서 구름들 사이로 하늘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죠?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만나, 구약의 광야에 내려졌던 만나는 다시 하늘로 돌아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가 다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때의 상황을 성경이 6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느껴지는 뉘앙스가 어떠신가요?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다니지 아니했다. 예수님을 마치 뭐 미친 사람 취급, 정신병자 취급, 이 상종 못할 사람, 이게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건 완전히 상종 못할 인간이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그런 인상이 여기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으리요. 그렇죠? 파격적인 무상 의료와 그렇죠 그냥 다 고쳐주셨어요. 예, 또 파격적인 무상 급식으로 인해서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폭발적인 지지율에 고공행진을 하시던 이 예수님의 이 진영에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한 겁니까? 갑자기 지지율 폭락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이게 정치를 하는 어느 정당의 입장이라면 이거는 엄청나게 위기의 순간인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외부의 어떤 사람들의 지지를 잃은 것도 심각한 상황인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내부의 당원들, 그렇죠? 핵심 지지층들,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의 지지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예.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서 다시는 예수님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것은 대단한 체제의 위기입니다. 예수님 진영으로서는 이거는 정말 심각한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일련의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을 하신 이 시점이 예수님의 전체 공생애 사역 중에 언제쯤 해당하는지를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우리가 성경 전체 복음서들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3년 반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년 반이면 몇 개월이죠? 42달. 그렇죠. 우리 전 3년 반, 후 3년 반 하듯이 그 42개월인데 예수님의 공생애 그 42개월 중에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는 이 사건은 3년 차 때 벌어집니다. 1년 차, 2년 차, 3년 차 할 때 예수님 사역의 3년 차 때 이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36개월 정도가 지금 이제 뭐 36개월 전후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해가 세 번 바뀌었습니다. 제자들과 동고동락한 지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세 번을 다 겪었어요. 서로를 알 만큼 이제 알게 된 시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것, 약속된 메시아이신 것에 대한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오후 시간에 표적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했었죠. 예수님이 이 벙어리에게 말을 하게 하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심심해서 하신 게 아니었어요. 또 그 사람들이 단지 불쌍해서 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그 왜 그렇다 그랬어요? 이분이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약속된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왜냐면 성경의 구약 성경에 그게 다 예언이 되어 있었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정확하게 그대로 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고 이런 교회에서 완성된 상태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서 그런 동일한 표적을 우리도 봐야 합니다. 이건 넌센스라 그랬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는 표적을 어떤 권리로 이렇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관계될 때에만 표적을 권리로 주신 것이었어요. 어찌되었건 예수님은 자신의 이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 오는 그 사역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표적들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확증해 주셨고 특별히 제자들은 그것을 바로 최측근에서 매 순간 보아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한 가르침 때문에 우르르 떠나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조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심정이셨을까? 이 질문을 할 때 어떤 심정이셨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할 때, 마음이 조마조마하셔갖고, 그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하신 걸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 그러게요, 주님. 참 고민이네요. 저희가 이 머리가 멍하고, 이게 떠나야 할지, 이게 말아야 할지, 저희도 참 고민스럽네요, 주님. 이렇게, 나오면 어쩔까 하고 예수님이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것일까? 만약에 제자들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걸 못 가게 어떤 식으로 이걸 붙잡아야 될까? 이런 어떤 초조함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이 대답하기 전에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 속에 있던 것을 아셨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간에 제자들이 어떤 대답을 할지를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저는 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 이것은 제자들이 열두 사도조차도 이 순간에 떠나갈 것이 걱정이 되셔서 걱정이 되셔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이 예수님은 그들이 뭘 대답할지를 아셨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대답을 아셨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 저희는 절대 안 떠나요. 이런 말을 예수님이 본인의 귀로 직접 들으면서 뭔가 안심하기를 원하셨던 건가? 그것도 아니지요.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그러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럼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이 질문은 예수님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어떤 이 결단을 확고하게 하는 그것을 돕는 차원의 질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상태와 그 헌신의 정도는 다 다양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세대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도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정도와 헌신의 정도는 다 다른 거예요. 스펙트럼이 다양한 거예요. 겨우 구원만 받고 예수님 따르는 게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면서 겨우 구원만 받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헌신하는 걸 배워서 겨우겨우 헌신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지간히 봉사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죽기까지 충성하다가 죽기까지 신실하다가 그러다가 정말로 순교하고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를 감수하면서 주님의 좋은 군사로, 선한 군사로서 싸우다가 그렇게 헌신된 채로 예수님께 가는 사람도 있어요. 다양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질문과 이 질문 직전에 있었던 이러한 가르침,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떠나는 이 사건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조금 사람들을 추려내는, 좀 속아내는 그러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때 떠나간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때 떠나간 사람 중에서도 구원 받은 사람들은 있었을 거예요. 다만 이게 헌신의 정도가 여기까지냐 아니면 여기서 더 나갈 것이냐 이 문제에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짜밥 얻어먹는 것에서 떠나서 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리해내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단순히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따라다니는 어떤 일반 백성들과 또 이 예수님의 이 군대의 이 영적인 군인으로서 좋은 군인들과 그 중에서도 장수들과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추리실 필요가 있었을 때 그때 이러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그게 분리되게 분별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그 목적과 동기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병 고치기 위해서 나와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됐는데 누군가로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야, 교회 가면 병 고친대더라.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있어요. 사업이 다 망했는데 예수 믿으면 사업 다시 일어난다더라. 이렇게 이것이 동기가 되어서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승진 잘한다더라. 회사에서 승진 잘한다더라. 시험 합격 잘한다더라. 예수 믿으면 연애 잘한다더라. 교회 가면 남녀 쌍쌍이 몰려다니면서 연애 잘한다더라. 뭐 여러 가지 이 목적과 동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교회 가서 심신수양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 종교의 귀의를 해서 좀 심신수양을 좀 해봐야 되겠다. 뭐 아니면 어떤 사람은 교회 가니까 뭐 랄랄랄라 샤샤샤샤 하는데 뭔가 이렇게 뒤집어지고 뭔가 이렇게 황홀한 체험을 한다. 나도 그거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 다양한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동기들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기는 다양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병 고치러 처음에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나온 거 그거 뭐 어떻습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 이제 핵심인 것이죠. 어떤 동기로 나왔건 상관없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섬겨가는 그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누구나 다 영적인 말씀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그냥 이 육적인 어떤 공급, 사업이 잘 되고 돈 잘 벌고 애들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뭐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어서 왔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또 주고자 하시는 것이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 살이 참으로 양식이고 내 피가 참으로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런 말씀을 그 사람에게 하시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될 때 사람들이 이제 태도가 둘로 딱 나뉘는 거예요. 그 뭔 소리요? 난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게 해준다 그래서 왔는데 그거 뭔 소리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발길을 딱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난 그런 건 필요 없어. 난 돈에만 관심이 있지. 나는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짜 마시는 이런 얘기는 나는 이건 이해도 안 가고 관심도 없고 그런 건 나한테 필요 없어. 등을 돌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게 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는 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계신데 제가 어디를 갑니까? 너희도 가려느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 우리 성경에서 그 사도들 이름 다 기억 못해도 베드로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그 유명한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의 그 명성에 걸맞게 정말 멋진 대답을 했어요. 예.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대답할 때 저는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물론 베드로가 좀 나서기 좋아하는 뭐 그런 성격이 있었던 것도 이제 작용을 했던 것 같고, 베드로는 이때 다른 사도들의 어떤 반응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 너희도 가려느냐 했으니까 예수님이 누굴 콕 집어서 물어본 건 아니셨어요. 다들 좀 머뭇머뭇하고 있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쭈뼛쭈뼛 머뭇머뭇 이렇게 이제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대뜸 나서가지고 이렇게 딱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한 이 이유가 설사 만에 하나라도 열두 사도 중에서도 누군가 마음이 요동쳐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딴 마음 품으면 안 된다. 얘들아, 딴 마음 품으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경고를 주려는 의도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6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또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의 사도 12명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유다는 돈가방을 맡아서 회계로서 이렇게 이제 신실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내면에 뭐가 있는지를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을 배반할 유다에 관한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더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열두 제자 가운데서 유다를 제외하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some of you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지지율 고공행진을 벌이던 이 예수님이 갑자기 이 어려운 말씀을 한마디 하시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이 이탈하고 떠나가는 과정에서 막 동요가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 열두 사도 중에서도 어떤 사도들은 이 순간에 믿음이 약해졌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뜸 나서서 우리는 딱 그러면서 자기의 그 자기를 포함한 이 열두 명을 대표해서 얘기할 때 이 심정은 자기의 믿음 고백도 있지만 행여라도 자기 동료들 중에서 엉뚱한 생각을 품으면 안 된다는 단돌이 역할도 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것이 맞다면 우리도 어떤 우리 그룹 내에서 이렇게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이렇게 닥쳤을 때 용기 있게 나서가지고 주님께 대한 어떤 믿음의 고백을 공개적으로 딱 하게 될 때 그것이 자기의 믿음 고백에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와 함께 있는 어떤 믿음이 약해져 가려고 하는 어떤 다른 지체들을 강하게 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있는데 베드로와 이 사도들, 열한 사도들은 유다를 뺀다면 열 명의 사도들은 왜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 다 떠나가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이 열두 사도들은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제자들,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있어서 기적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도 기적이었지만 예수님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참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같이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선생들이 많이 있었고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이 모세오경의 내용들을 줄줄줄줄 외고 이렇게 했을지라도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어떤 얄팍한 권위와는 완전히 예수님의 권위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3년 이상을 지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면서 제자들은 본 거예요. 예수님을 체포하러 관속들과 수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작전을 짜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체포하러 보냈더니 병사들이 체포는 못하고 돌아와서 한 얘기가 요한복음 7장 45, 46절에 있습니다. 왜 예수 못 붙잡아왔냐 했더니 관속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권위에 눌린 거예요. 뭐 예수님이 현대 부흥사들처럼 이 하얀 천을 마이크 이따만한 마이크 둘둘둘 말아가지고 신장을 끼고 할렐루야 뭐 이랬기 때문에 권위가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겠습니까? 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이런 것 때문에 권위가 있었을까요? 그런 건 분명히 아니에요. 제가 원래 이 말씀 전할 때 농담을 잘 못하고 잘 웃겨드리지를 못하는데 그게 제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이런 해보려고 어색하죠? 예. 예.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도 기적이지만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이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시면 인간에게 하실 수 없는 말씀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이제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는데 그게 베드로 전서 후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쓴 서신의 베드로 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1장 16절서부터 보면은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나니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변화산 사건 얘기하는 거죠. 예.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런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것이니라. 자 이렇게 자기들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특별히 그 변화산에서 이 예수님의 변화되시는 모습을 봤잖아요. 이 엄청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도 자기들은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았네, 손으로 만졌네. 눈으로 본 사람들인데, 그런데 여기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도 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더 확실한 것입니까? 눈으로 본 것이 더 확실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한 것입니까? 이 대언의 말씀이 더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체험 위주의 믿음보다 말씀 위주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드러내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참고로 얘기해서 베드로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장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장면과 동일한 장면이 아닙니다. 좀 이게 좀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다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인 마태복음 16장의 그 신앙 고백 그 장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장면이에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장소도 다르고 시간도 다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갈릴리 호수보다도 더 위쪽에 헤르몬산 근처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의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당하실 그 십자가 죽음에 관한 것을 진지하게 가르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일 후에 변화선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볼 때 오늘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는 요것과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의 고백하는 그 내용을 시간상으로 볼 때는 오늘 본문이 앞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런 비슷한 고백을 다시 한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고백은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히 유명하게 알고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그 고백은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의 가버나움에서의 이 고백의 어떤 반복에 불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계실 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먼저 물으셨고 그 다음에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물으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기록에 의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으로 되어 있고 마가복음 8장 29절에 똑같은 기록에 의하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으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 9장 20절에 똑같은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 건 아니에요. 각자의 저자가 지금 자신의 관점에서 중요한 포인트만 따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한 것이고 마태복음이 가장 이제 상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나 또 예수님 이후나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또 앞으로도 다양한 이유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처음에 어떤 동기로 나와왔는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어느 순간인가는 그 동기가 변해야 되는 시점이 오는 것입니다. 목적과 동기의 변화를 촉구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얻어먹은 그 만나, 육적인 음식 그 만나에만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 만나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 자신의 눈을 뜨라는 촉구의 음성이 들려오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서의 예수님만을 기대하고 나왔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나를 먹어라. 무엇을 마실까? 나를 마셔라. 무엇을 입을까? 나를 입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공급받고 예수님을 맛보고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것을 맛보고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의 고난과 시련과 자존심 손상을 다 이기는 그런 게 와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환경을 이기는 그러한 것을 배워가는 삶, 여기에 눈을 뜨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하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촉구가 어떤 사람에게 임했을 때 사람들의 태도가 둘로 나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렵도다.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10년, 20년, 50년을 다녔는데 맨날 봉사하는 것으로 믿음 생활을 했어요. 교회 모임에 오면 뭐 맨날 그렇게 바빠요. 그냥 뭐 청소하고 뭐 고치고 뭐 음식하고 뭐 찬양대하고 뭐 해외 선교 나간다 그러고 뭐 어쩌고 해갖고 뭐 다른 지역에 예배당 고치러 간다 그러고 뭐 맨날 바빠요. 그렇게 해서 그 어떤 봉사 위주로 이 믿음이 형성된 사람에게 있어서는 말씀을 깨달으면서 오는 그 기쁨으로 유지되는 그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 사람은 쉽게 넘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깊이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섬기던 자리에서 탈락되면 쉽게 실족하는 것입니다. 으쌰으쌰으쌰으쌰 하고 갈 때는 좋았어요. 다른 사람 칭찬도 받고, 아이, 뭐, 그냥 저 주목받으면서, 자기가 그냥, 교회에 그냥 뭐, 1,000만 원 탁, 5,000만 원 탁. 그러면 사람들이 와, 해줄 땐 좋았어요. 그땐 잘 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믿음인 줄 알아요. 그게 자기의 신앙의 분량인 줄 알아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깨달음에서 오는 기쁨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고로한 이 봉사에서의 자리에서 탈락되면 쉽게 실족하는 것입니다. 내가 1억 원 헌금할 때 목사님이 나를 알아줬거든요. 아유, 우리 김 집사. 아유, 김 집사밖에 없어요. 하면서 목사님이 나를 알아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사업이 안 되면서 헌금 액수가 줄면 목사님이 관심이 어디로 가요? 2억 원 하는 성도에게로 목사님이 관심이 가고 자기에게 눈길을 안 준단 말이지요. 그래서 말씀에 의한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이렇게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아 그렇군요 주님, 아 그런 말씀이었군요, 아 그런 뜻이었군요, 아 주님 정말 놀랍네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돈 벌 때의 기쁨보다 말씀 한 구절 깨달았을 때 기쁨이 더 큰 것을 배운 사람만이 이러한 단계에 왔을 때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제가 어디를 갑니까? 제 평생에 이 무상급식을 해줄 로또를 맞는다고 해도 제가 거기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제 암 걸린 거 고쳐준다는 이단에 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입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게 필요한 것이 썩어 없어지는 그러한 양식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도록,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양식이고 그 양식이 바로 주님 자신입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만이 이러한 순간에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실 때 그때 주님 저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러한 베드로의 이 멋진 고백을 우리의 평생의 매 순간에 이런 결단의 순간이 올 때마다 이 멋진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찬송 한 장 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찬송했으면 좋겠는데요. 230장입니다. 그 이름 비길 데가 어디 있나. 우리 멋진 예수님께 멋진 제자로서 멋진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이 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그 이름 비길 데가 어디 있나. 이름 비길 데가 어디 있나 셀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데 어디 있나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슬픔의 안개 걷어치우고 즐거이 새 새 힘으로도 쓰라린 상처 아물었더라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이름 오늘 더욱 빛나리 내일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을 더욱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십시다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데 어디 있나 주님 주 예수님 이름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 물론 저희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라 저희의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고 사업이 잘 될 때 기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기쁨보다도 우리 주님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구구절절히 읽어나가면서 참 이분이 정말 매력적인 분이시네 아 이분 정말 사랑스러운 분이시네 아, 우리 주님 어떻게 이렇게 정말 사랑스러우실 수가 있을까? 그러한 것들이 느껴지는 순간에 저희는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깊고 풍성한 기쁨을 누림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평생에 다른 기쁨 그것보다도 앞서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기쁨, 말씀을 이해했을 때 오는 그 기쁨이 저희 평생에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을 매 순간 풍성히 누리는 복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할 때 어떠한 위기의 순간이 와도 저희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너희도 가려느냐, 이쯤에서 그만두려느냐, 너의 한계가 여기까지냐, 나와 조금 더 갈 마음이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그 순간에 주님, 제가 어딜 갑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 계신데 제가 왜 돈을 쫓아갑니까? 제가 왜 명예를 쫓아갑니까? 하나님, 저는 주님만 쫓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